여러분, 이 가을에 어떻게 이제는 선풍기도 안 틀고 이제는 좀 많이 서늘해졌는데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이 가을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가을이 되면 제일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외로움인 것 같아요. 뭐 가을만 특별히 외로운 것은 아닌데 그 감정상으로 가을이 되면 왠지 더 외로움을 타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외로움입니다. 한국에는 예전에는 무척 가난해서 가을이 되면 가을에 무슨 뭐 단풍이니 뭐 이런 거 즐길 여가도 없이 겨울 생각했죠. 가을이 되면 겨울에 연탄 준비해야지, 뭐 겨울에 먹고 살 거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겨울도 오기 전에 벌써 추운 거예요. 사람의 이 마음에 외로움이 있으면은 항상 그렇습니다. 사람이 돈이 없을 수 있죠. 근데 돈이 없어도 주위에 외롭지 않도록 우리를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래도 가난한 것도 이겨낼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한국이 무척 가난했지만 지금보다 반드시 불행했던 것은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행복지수라는 것을 하는데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돈 많은 나라가, 부자 나라가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지수가 높지 않아요.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대부분 이상하게도 가난한 나라예요. 한국도 가난할 때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았어요.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한국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부자가 됐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고 그때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오히려 그때 행복했어요. 뭐가 행복했느냐? 사람들이 외롭지 않게 서로를 어울려 살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손주들 다 대부분 한 집에서 살면서 가난해도 서로 위로하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성경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여간 채소, 집안에 먹을 것이 없어도 서로 화목한 것이 집에 육산이 가득하고도 불화한 것보다 나으니라. 집에 뭐가 잔뜩 있다고 해도 사람들끼리 서로 화목하지 않고 각자 따로따로 이렇게 서로 떨어져서 외로운 것보다는 없어도 여간 채소를 먹어도 그냥 뒤에 나는 채소로 근근히 살아가도 화목하면, 가족끼리 화목하고 사랑하면 훨씬 더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뭐 목회하면서 사람들의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경험했죠. 저 자신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병들어 힘들어 하는 분, 돈 없어서 고생하는 분들, 그리고 뭐 이런저런 아이들 때문에 고생하는 부모들, 부모님 때문에 고민하는 아이들 등등 많이 봤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안타까운 것이, 보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외로움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그래도 서로 사람은 더불어 살게 돼 있거든요. 인간, 한글 표현으로 인간이란 표현을 쓰는데 인간이란 표현은 이렇게 사람이란 뜻하고 간, 중간. 그러니까 사람은 서로 어울려 사는 영어의 표현으로 social animal. 사람은 어울려 사는 살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동떨어지면 못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거지. 그 안에 삶의 기쁨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이 무엇보다도 견디기 힘든 거예요. 피에르 페고르라는 그 철학자는 그래서 고독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고독 때문에 요즘 표현에 신문에 보면 가끔 고독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고독사. 이거는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이 혼자 돌아가신 분을 고독사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죽음 가운데도 특별히 더 안타까운 죽음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죽는 순간에도 누군가 우리 뭐 다 한번 죽는 건데 그 때문에 우리가 뭐 더 남들보다 더 힘들어하거나 더 어려워할 필요는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한번 죽고 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은데 그러나 마지막 그 순간까지라도 고독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행복한 거예요. 고독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그 분들의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때 되면은 그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평소에 참 화목했던 가정은 마지막 순간에 서로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또 어떤 경우는 아무도 가족이 있는데도 돌보지 않고 그렇게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죽는 순간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고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는데도 고독하면은 문제가 많이 생겨요. 고독한 사람은 스스로 고통스럽다 못해 나중에는 남을 괴롭게 해요. 이게 인간의 어떤 본능이에요. 자기가 괴로우면 괴롭다 견딜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에 최근에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영어의 표현으로 lone wolf, 외로운 늑대라고 그런 표현을 해요. lone wolf는 뭐냐면 아무도 주위에서 함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하는데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혼자 있다가. 그러다가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테러를 해볼까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유명한 아주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유나 바머라는 사람은 혼자 거기서 폭탄을 만들었어요. 혼자 끙끙 뭐 자기 혼자 외롭다 못하여서 뭐라도 뭐 터져 나온 게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소포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엉뚱한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포 받으면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고독이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수많은 테러리스트들이 어디서 나오냐? 고독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고독한 데서. 혼자 있는 누군가에게 테러단체에서 살짝 접근해. 너 외롭니? 우리가 너 친구가 되주면 안 될까? 우리하고 친구하자. You are our brother. 브라더 하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그 유혹해가지고 갱이 되게 하기도 하고 테러리스트 되게. 미국에 얼마 전에 지금도 덜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 사람들 중에 그 테러리스트 그런 그 중동의 테러리스트 단체에 그런데 가입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저러나 뭐가 부족해서 미국 같은 나라에 살면서 얘기했는데 외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외로운 사람들인데 뭐 인터넷 같은 거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해서 접근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위로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척 하면서 이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테러리스트 끌어들여가지고 그 못된 짓을 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이 외로움 때문에 아이들은 엉뚱하게 무슨 뭐 그 게임이니 이런 거 하다가 그 게임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막 이상한 짓 하잖아요. 캠퍼스에서 뭐 총을 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다. 고독을 사람들은 이렇게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에게는 다 외로움이 있어요. 노인만 외로운 것이 아니고요. 어린아이들도 외롭고요. 젊은이들도 외롭습니다. 제가 무슨 까닭인지 알 수 없는데 굉장히 어렸을 때 아마 그 당시 유행했던 노래였던 것 같아요. 찬장의 여인이라는 유행가 가사가 있어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산장에 단풍잎만 채곡채곡 떨어져 쌓여있네. 뭐 그런 건데 제 기억으로 한 10살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그 노래를 들었는지 집에 뭐 엄마 어디 가고 누나 어디 가고 형들 저희는 뭐 5남매라서 항상 아 좀 복적복적한 집이었는데 그런데 혼자 아무도 날 찾느니 없는 이러면서 어린애가 울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애들도 외롭고요. 노인들도 외롭고요. 젊은이들도 외로워요. 젊은이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더 외로움을 제 생각에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 계속 그 게임 같은 거, 컴퓨터 같은 거 이런 거 없으면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의 고독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로운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세상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홀로 화하는 거지. It is not good for you to be alone.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잖아요. 더불어 살라고. 함께 살라고. 아담과 하와만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과 더불어 살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사실 고독한 존재로 창조된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애초에는. 에덴 동산은 고독한 곳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펠로우십이 있고 그리고 부부간에 전혀 거리가 없는, 전혀 간격이 없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둘이 서로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부부 사이에, 뭐 지금은 부부 사이에도 가끔 오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만 그때는 간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외롭지 않았어요. 아담도 외롭지 않았고 하와도 외롭지 않았어요. 온 세상에 저 둘밖에 없었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왜 사람이 외롭게 되었는가? 인간의 외로움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격리되고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유명한 그 서양의 그 화가 중에 그 에덴으로부터의 추방, 아담과 이브가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그런 모습을 그린 그런 그림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던 그런 부부간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서로 블레임하기 시작해요. 이거 왜 따먹었느냐? 뱀이 시켰습니다. 이브는 그랬고. 또 남편에게 왜 따먹었느냐? 저 부인이 내 와이프가 따먹으라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서로 블레임하는 그런 모습. 아주 단적인 예지만 서로에 대한 이제는 신뢰가 어느 정도 무너지고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사람과도 멀어지는 그런 그 상황이 근본적으로 인간의 외로움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목을 제가 돌베개, stone pillow, 돌베개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돌베개가 제 생각에는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 어떤 외로움의 상징 같아 보이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이제 그 형에게 돌아갈 그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이 원래는 장자에게 가야 하는데, 에서에게 가야 하는데, 그것을 야곱이 속여서 뺏었고, 그리고 그러자 형이 화가 나서 내 야곱을 죽이고 말겠다고 막 벼르는 것을 엄마 리브가가 그것을 보고 안 되겠다. 내가 이거 잘못하면 아들 둘 다 잃어버리겠다 해서 야곱을 부랴부랴 그 외삼촌 자기의 친정이 있는 엄마의 친정이 있는 그곳으로 하란으로 가라고 빨리 가라 빨리 도망가라 형에게 맞아 죽기 전에 그래서 지금 야곱이 도망가는 중입니다. 아마 그 야곱이 있던 곳에서 하란으로 가려면 대개 아마 산길 그 당시 뭐 여행을 많이 하던 시대가 아니니까 어디 가든 리모트하고 그 조용한 길이었겠지만 특별히 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산에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그런 산으로 해서 지금 하란으로 가고 있다가 거기서 지금 밤이 됐어요. 그리고 밤에 그 찬 등성에서 지금 뭘 급히 도망 나오느라고 뭘 준비했겠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돌베개를 대고 지금 자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이 야곱의 모습에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외로운 모습이 있다고 생각해요. 야곱은 우리 영어의 표현으로 하면 마마스 보이였어요. 형하고 이 쌍둥이였지만 에서하고 야곱은 너무나 달랐어요. 에서는 들 사람, 성경에 보면 에서는 사냥조하고 헌터였어요. 그러니까 남자다운 남자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마마스보이 주로 엄마 곁에 붙어있고 집에 앉아있는 그런 아주 소심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뭐 어딜 가봤겠어요? 여행을 언제 해봤겠어요? 지금 처음 가는 하란으로도 처음 가는 길이에요. 사방에 아마 어쩌면 짐승의 우는 소리가 밤엔 들리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어쨌든 그래도 피곤하니까 잠을 자기 위해서 자야 되겠는데 그래도 비계는 벼야 되겠으니까 뭐 두리번거리다가 돌을 하나 찾아가지고 그 돌을 베고 지금 자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나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우리 자신의 모습 언젠가 뭔가 쫓기는 그리고 누군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도 오지 않는 두려움과 걱정 여기까지는 어떻게 하루거리에 형이 무서우니까 도망은 왔지만 앞으로는 또 어떻게 가야 될지 또 하란의 집에 외삼촌 집에 처음 보지 한번 지금까지 생면부지의 외삼촌 집에 가면 거기서는 또 어떤 일이 있을지 하는 모든 것이 다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상황에 지금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그 야곱의 모습입니다. 외로운 모습이에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고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니 외롭게 한이 없네. 눈물만 흐르네.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야곱이. 그리고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근원적인 고독감이 있어요. 그것을 덜어낸 잊고 살지만 바삐 살다 보면 불현듯 찾아 온 세상에 나밖에 없구나.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자녀들을 잘 키웠지만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또 자기들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 보면 나밖에 없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자녀들 입장에서도 그럴 거예요. 때로는 부모들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부모님이 나를 다 돌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니네 그런 생각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친구도 그래요. 제 생각에 이 야곱의 마음을 그래도 비교적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이민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민자들은 그래도 다 좋게 표현하면 용기가 있는 분들이고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약간 야곱처럼 야심이,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 수많은 한국 사람이 5천만 한국에 태어나서 대부분이 한국에 살아가잖아요. 그 중에 아주 소수만이 이민을 택하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뭐 나쁜 일 하고 도망치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그건 아주 드문 일이고 대부분은 아메리칸 드림, 뭔가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마련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서 이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결코 다르지 않아요. 축복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건 그런 야곱을 절대 나무라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야곱하면 간사하고 못된 놈,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 나쁜 사람의 대명사로 얘기하는데 그건 우리가 판단하는 거고 성경의 표현은 성경은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아 너 왜 형 속였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야곱아 너 왜 거짓말했니?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야곱이 축복을 받겠다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 자체가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 더 큰 축복을 누려보겠다고 하는 거, 이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적어도 성경이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선 축복을 축복인 줄 알지 못하고 그 축복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에서보다는 형의 것이라도 축복을 내가 차지하겠다고 했던 야곱에게 어떤 면에서 성경은 점수를 더 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에서는 들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들러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그냥 뭐 헌팅하고 하면서 자기 즐긴 거, 재밌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방 여인하고 나중에는 결혼도 하고. 그렇지만 야곱은 아까 얘기했죠. 마마스 보이죠. 주로 장막 안에 있어요. 야곱하고 야곱하고 이제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 나이로 쭉 따져 보면은 야곱하고 아브라함이 15년이 겹쳐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야곱은 아브라함하고 장막 안에 같이 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15년 동안 15살까지 자라는 야곱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꿈과 비전, 내가 내 자손을 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날 찾아오셔서 그렇게 약속하셨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비전들, 축복들을 제 생각엔 야곱하고 나눈 것 같아요. 에서는 그거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자기 속에 내가 그 축복이 왜 하필이면 형이야? 왜 하필이면 형이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그건 욕심이라고 말한다면 그걸 꿈꾸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이거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차지하고야 말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보기엔 우리는 그걸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챘다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너 왜 형의 축복을 가로챘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것은 처음부터 너의 것이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야곱을 대해줘요. 제가 영어 이름을 야곱이라고 줬어요. 성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야곱처럼 죄인이고 야곱처럼 거짓말도 잘하고 야곱처럼 욕심도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야곱처럼 받아주시고 야곱처럼 써주시면 좋겠다. 야곱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절대 이 모럴리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저는 창세기, 이게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잖아요.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야곱이라고 생각해요. 제1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그런데 이 50장 중에 제일 많은 페이지가 Majority of Genesis is about 야곱에 관한 거예요. 야곱에 관한, 야곱이 한, 요셉이 나중에 나오는데 요셉까지도 야곱에게 포함시켜요. 성경은 그것까지 합하면 거의 30장, 50장에서 한 30장 정도는 야곱에 관한 거예요. 저는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물론 창조, 역사 이런 거 다 있지만 죄인들을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보는 거예요. 야곱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멀리 가까이 오지도 막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지 않고 야곱을 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자기의 욕심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너무너무 외로운 순간에 있어요. 아까 이민자들 얘기하다 제가 이 얘기가 좀 다른 쪽으로 확대됐지만 이민자들이 아주 많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잖아요. 고향 떠나왔으니까 외롭죠. 친구들 떠나오고 가족도 떠나오고 그래서 많이 외로운데 그래서 이 외로움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민자들 제가 보기에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사모하고 축복은 그 구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그렇게 나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한 1, 2년 하다 미국에 왔는데 그때 직장에 들어가서 다니다 보니까 9-to-5 하다 보니까 뭐 하나님이 그런 제 안에 그런 생각을 주셔서 그런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9-to-5 조금 습관이 되니까 맨날 출근하면 퇴근할 생각만 하고 또 월급 날만 기다리고 그 다음에는 또 조금 높아지지 않나 승진할 것만 기다리고 이런 삶이 너무나 무의미하게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기는 싫다. 그래서 이제 미국 와서 공부할 각오를 하고 미국으로 오는데 제 친구 하나가 조그만 종이를 하나 주려고 봉투에 비행기에서 뜯어보라고. 그래서 난 얘가 뭐 날 도와주려고 돈을 주려고 하나. 그리고 비행기에서 딱 뜯어보니까 격려의 편지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는 내 친구 중에 네가 제일 용감하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해가지고 그렇게 떠날 수가 있냐. 그건 쉽지 않은 결정인데 정말 대단하다. 네가 그 결심한 대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런 그 축복의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왔죠. 우리 모든 이민자들처럼. 그러나 살면서 얼마나 많이 외로운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주위에 가족이나 친구들 없어서 외로운 것도 있고 살아가는 거 힘들죠. 우리 학생들은 혹 잘 모를지 모르지만 어른들은 말도 잘 못하잖아요. 문화도 서툴잖아요. 근본적으로 이게 내가 속하지 않은 I don't belong here. 여기 속하지 않은 어떤 떠도는 이방인 같은 그런 느낌이 항상 어른들에게는, 1세들에게는 있었어요. 열심히 살아야 하니까 열심히 살긴 사는데 드문드문 그래서 외롭고 힘들었던 거예요. 눈물도 나는 그런 순간들. 살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한국이라면 굳이 겪지도 않았을 그런 일들을 무수히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숱한 외로움을 겪었습니다. 그 외로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주님을 통해서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이민자들이 더 주님을 찾고 이민자들이 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러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외로움을 어떻게 견디겠어요? 하나님 없이는, 주님 없이는 절대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더 교회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그랬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오늘 이 야곱과 같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민자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그건 베개라고 할 수도 없죠. 너무 힘들고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돌베개가 돌제단이 되잖아요. 이민자들이 숱한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그 고독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모습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습이에요. 가장 이 외로운 곳, 처량한 곳, 슬픈 곳.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 우리 죄를 지어서 원래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는데 죄 때문에 스스로 외로워지고 스스로 고독해지고 그리고 스스로 아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신다. 이게 바로 지금 돌베개를 베고 자는 처량한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꿈으로 그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저 사닥다리,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이 이 외로운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 꿈과 비전을 보여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하죠. 넌 혼자가 아니야.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원래 너를 창조했을 때도 너를 그렇게 온 우주의 미아처럼, 아니 고아처럼 혼자 살라고 창조했던 것이 아니고 나와 더불어 그리고 너희들끼리 더불어 행복하고 화목하게 살려고 만들었던 것인데 죄로 말미암아 네가 스스로 고독한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그러나 난 널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다. 이게 지금 야곱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에요.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깨고 난 다음에 야곱이 용기를 얻었잖아요. 용기를 얻어가지고 야곱이 거기서 돌 베개를 그걸 제단 삼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꿈대로 이 비전대로 나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우리 어른들은 아마 미국 오는데 적지 않은 그런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니다가 미국 오는데 그 꿈이 가슴에 막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게 하니까는 앞뒤 생각 안 하고 저도 사표부터 회사에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그 유학 신청을 했는데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그 당시 제가 올 때는 재정보증이 아주 중요했는데 재정보증도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아우 당신 같은 사람은 엄두도 내지 말라고 그 정도 재산 가지고 이 미국 대사관에 가면 다 빠꾸시킨다고 리젝트한 거라고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표는 내놨기 때문에 이제는 만약 그 미국에 올 수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쿵쿵 앓으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저는 꿈에 뭐 야곱과 같은 꿈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런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호숫가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팻말이 다 길 그 스트릿 네임이 다 써 있는 거예요. 영국, 뭐 프랑스, 어디 그러면서 여기 미국.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그 호숫가로 제가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호숫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낚시를 하고 있는데 다들 뭐 부물도 있고 낚시도 있고 그런데 저는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낚싯대도 하나 없고. 근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빈 바구니가 하나 옆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빈 바구니를 들고 저도 물에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물에 이렇게 해봤는데 그 빈 바구니에 그냥 번쩍번쩍하는 그 고기들이 펄떡펄떡 뛰어서 거기 담겨오는 거예요. 제가 그 꿈을 꾸고 나름 확신을 가졌어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미국에 가고 거기 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 같다. 상당히 꿈치고는 구체적이잖아요. 미국도 있고 뭐 바구니, 뭐 피쉬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야곱 사닥다리를 통해서 내가 너를 항상 떠나지 않고 항상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닥다리를 보여줬는데 사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까지 보여줬잖아요. 저는 거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사다리가 아니라 이건 살아있는 사다리다. 살아있는 사다리. 현재도 사람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오르락 내리락 현재도 천국에 맞닿아 있어서 언제나 현재적으로 그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오고 가며 바일레너라 하나님과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낼 수 있는 길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린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이전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말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바일레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인터랙션 하면서 하나님과 펠로우십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그 길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자.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얘기할 때 I am the way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모습으로도 보였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야곱의 사닥다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인터랙션, 펠로우십,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우리의 외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죠. 주님이 외로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결코 우리가 더 이상 그 외로움 때문에 뭐 이상한 데 빠지고 외로움 때문에 이상한 미혹을 받고 외로움 때문에 뭐 스스로를 어떻게 그냥 비관한다든지 스스로를 해친다든지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은 이후에도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외롭고 돌베개 자던 이 야곱을 하란으로 가고 거기서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하잖아요. Great wealth 가지고 돌아오게 하고 이 야곱에게 열두 아들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자기 아들들에게 마지막에 유언을 남길 때 이런 표현을 해요.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깨달은 거예요. 혼자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온 천지, 뭐 부처님이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하잖아요. 천상 천하 유아 독존, 온 하늘 아래 나 하나밖에 없다. 그걸 무슨 깨달음이라고 얘기했다는데 전 그건 무슨 깨달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그게 아니에요. 천상 천하에 너밖에 없는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돌베개 베고 혼자 자는 것 같지만 I am with you. 그리고 I will be with you forever.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 야곱의 사다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We can fellowship with God through Jesus.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야곱의 Letter of Jacob is a symbol for Jesus Christ, who is the way to the Father.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나 저의 인생이나 우리의 인생에 다 외로움이 있어요. 그걸 뭐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로움을 어떻게 이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아마 우리 장로님이나 사모님 아실 텐데 저희 교단에 그 황보연준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세네터스 장로교회에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신 목사님인데 목사님 80몇 세에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평소에 있던 모습을 비디오로 보여주는데 특히나 제게 그 아주 깊은 인상을 준 건 그 목사님이 찬송가를 부르는 건데 찬송가 394장 찬송가를 그거 부르는데 그 목사님의 그 살아오신 그런 그 한평생 어떻게 살았던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분이 원래 이북, 노스코리아 이북분이거든요. 6.25 날 때 누이 동생하고 둘이 남쪽으로 왔어요. 부모님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요. 그리고 부산에서 고아처럼 떠돌다가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가서 신학교하고 그리고 거기서 목사님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오셔가지고 그 목회를 하시고 잘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찬송가 394장을 그 목사님이 그 늙음악한 아마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몇 년 전쯤 부른 것 같아요. 부르는데 구슬프다고 해야 되나? 한편으로는 뭔가 짠하기도 하고 그리고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런 그 찬송이었어요.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다 그런 거예요. 2절은 검은 구름도 피고 광풍이로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3절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가슴이 찡하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이 이 가사를 충분히 이해했는지 모르겠네. 1절만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이 찬송처럼 이 세상의 모든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제가 세 아들이 있고 내가 그들을 너무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지만 제가 그들을 영원히 지켜줄 수도 없어요. 시간이 되면 떠나갈 준비를 하고 또 미리 그런 얘기도 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우리 모두 다 이 세상의 친구들이 우리를 떠나갈지라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잊지 말고 주님 앞에 더 나가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에도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에 지금까지도 주님 의지하고 살아오셨겠지만 더 주님 의지하고 더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외로움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로운 인생길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시며 도움이 되시며 날마다 우리와 교제하고 함께하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찬송드립니다. 돌베개 베고 자던 야곱에게 사닥다리, 천국을 향하는 사닥다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모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의 풍성한 인도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